자,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아합은 북왕국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먼저 왕이 되고 아합이 왕이 된 지 몇 년 뒤에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사돈 관계가 됐습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사돈이 된 셈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과 북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돈 관계를 맺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함께 출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두 사람 삶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 같은 적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던 이 두 왕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아합 왕은 마치 악의 화신처럼 가장 사악한 통치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왕의 지위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극과 극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놀랍고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서울시의 시민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난 다음 평가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켈 케고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네 마당에 모여서 놉니다. 요즘은 동네 마당에 놀 만한 아이들도 없고 놀이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요. 예전 저희가 클 때는 마당, 동네 마당 거기에서 많이 놀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잘 났는지 못 났는지 부잣집 아이인지 가난한 집 아이인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돼서 어머니들이 오셔서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집으로 불러갈 때가 되면 다 들어가는 집이 다 다릅니다. 가는 목적지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서 근데 마지막 해가 기울어져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어디로 가는지가 다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를 살았죠. 같은 시기의 왕으로 살았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삶이 끝난 다음에 역사의 평가도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29절에서 40절 말씀까지는 아합 왕이 전사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 말씀입니다. 원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아합 왕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전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뺏어갔던 점령지를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길랄 라못이라는 좋은 도시가 아직도 아람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도시를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합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도 될까 말까를 물었을 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만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게 되고 아합이 전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이 여호사밧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합의 전쟁 동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차지하고 차일피일하니까 나라를 책임진 왕으로서 빼앗긴 용토를 되찾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자기 의무였고 책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동맹,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아합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것만 같습니다. 자기들 군대도 강하고 마침 그때가 아람 나라가 아주 북쪽의 아수르와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고 400명의 선지자도 다 그렇다라고 지지해 주던 터여서 여론도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 이길 수 있을 줄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동맹군도 형성됐고 전략적으로 좋은 시기였고 명분도 뚜렷했고 자기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합은 전쟁터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아합이 여전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으로만 하려는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일반 군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임할 테니까 당신은 왕의 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호사밧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무슨 아합에게 중요한 계교가 작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합의 굉장한 음흉한 계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진에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방 군사들이 왕에게 집중 공격을 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도 제갈 계획을 한 겁니다. 자기 사돈이었지만 이 사람은 조금도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 업무와 계략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꼼짝없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왕, 진짜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하는 왕 아합은 일반 군사에 복장하라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자기만 왕의 옷을 등극히 차려입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을 하게 돼 있고 또 아람 왕도 다른 사람 다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잡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터였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고 남쪽에 경쟁되는 왕국의 왕도 제갈 계획을 하고 전쟁에 이길 생각도 하고 충분한 계교를 꾸미고 작전을 잘 만들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왔고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을 따르던 아람의 군대들이 가만 보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알게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람 군대의 군사 한 사람에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명중했다고 그래서 갑옷 솔기는 가슴에 있는 가슴막의 염세 부분입니다. 어떻게 화살이 그 염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아합에게 명중을 했을까요? 그래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꾸몄던 아합은 죽고 살 길 없이 꼼짝없이 음모에 사로잡혀서 계략에 빠져들었던 여호사밧은 살아나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철통같은 준비를 하고 모든 살 길을 완벽히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죽고 사는 것도 나라 흥거망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우리에게서 거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 읽은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나시죠? 한 분도 잘 기억나신다는 표정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에 심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매. 하나님 어찌하셨다고요? 떠나가신 누구에게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서 떠나십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뭐가 떠나갔다는 겁니까? 구름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구름도 장막에서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던 모든 장막이, 모든 보호의 장막이 다 그쳤습니다. 자연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1년을 무사하게 지내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지나가고 나니까 자기 능력인 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장막 가운데 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속에 살아야지 그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흉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아합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계략이 치밀합니까? 완전히 일석이조 효과를 노립니다. 전쟁에도 이기고 여사밧은 죽게 만들고 이참에 남북의 모든 권력을 자신이 한 손에 장악할 계획을 하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꾸몄지만 자기는 죽고 여사밧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그 그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합은 일생 동안 참 파란만장한 생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일생을 전체를 쭉 두고 보면 왕으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그 군사적인 성을 많이 쌓았고요. 그 전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하솔성이라든지 먹이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다 만들어졌죠.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군사적 기지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일했습니다. 건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시기가 악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일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한 가지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고 마음까지도 뺏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판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는데 자기를 팔고 그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고 소개하는데 그렇게 살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 뜬구름 같은 것이었고 자신이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명줄이다라고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말씀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여호사밧이 열왕기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장에서입니다. 지금 22장이잖아요. 7장을 건너뛰어서 비로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고 15장에서 왕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다 아합왕의 이야기와 그 아합왕과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합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짧게 41절에서 50절까지 짧게 9절, 10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여호사밧의 삶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의 삶은 젊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5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시기에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잘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이 네 장에 걸쳐서 전체 내용이 다 여호사밧 왕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왕기는 짧게 10절, 9절, 10절로 좁혀서 그의 생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네 장에 걸쳐 17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여호사밧의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했다. 신앙개혁운동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소개된 여호사밧 왕의 역사를 보시면 첫째는 부친 아사 왕처럼 신앙의 길을 잘 걸었다. 그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기 부친이었던 아사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이 참 신앙 좋은 분이었고 긴 시간 동안 통치했고 화려하게 구약 성경의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과 더불어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만들고 조용조용하게 나라를 내실있게 만들었던 그런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사왕의 특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다소 그 시기가 믿음이 무너져 있던 시기인데 믿음이 무너져 있던 그 시기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 역시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신앙적인 통치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실수를 지적합니다.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산당이란 산에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 산당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장막을 지어 거기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먼 곳까지 땅을 분배받고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 실로 있는 성막까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길이 멉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을 빼앗겨버리고 실로의 성소는 파괴됩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마침 여기저기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산당 제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에 모여서라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지켜오게 된 거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래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다 산당이 폐지되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폐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산당 제사 드리는 것이 백성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길이 멀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허용하면서 산당이 존속되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산당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산당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아사왕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폐지하지 못합니다. 폐지하라 그런다고 해서 말 듣는 사람들이 없었죠. 또 이 여호사밧 왕이 7세가 되면서도 이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때 피 흘리면서 그 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고 해서 놔둔 것이 존속되게 되는데 이렇게 존속되던 산당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종교를 혼합 종교처럼 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변질되어 갔던 어려운 문제가 이 산당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개혁을 통해서 우상의 제단을 헐고 바알 신당들을 다 찍어내고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이 산당을 차마 없애할 수가 없어서 존치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은 일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둘째는 남북 왕국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모든 역사에는 사람이 만드는 역사에는 명함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아방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평화조약을 만들어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만들고 두 남과 북 사이 전쟁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 정책의 부작용도 또 생겨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돈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합니다. 나중에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왕국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6년간 재위합니다. 6년 재위했던 아달랴 여왕 시대가 남왕국 유다 역사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 아닌 사람이 왕이 됐던 시기이고 여성이 왕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장악하게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공포의 시대가 도래하게 만든 거죠. 어쩌면 여호사밧이 아왕과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그 시대의 평화는 유지했으나 그 좋은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받지 못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략결혼을 통해서 악의 뿌리를 그 땅에 옮겨 심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후손들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악의 뿌리와 손잡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맺어 남북 간에 전쟁 가지 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자들 예루살렘 왕궁에 받아들이고 그가 활동하고 나중에 그 때문에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세심치 못했던 이를 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순간적인 방심과 괜찮겠지라고 하는 방만한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의 그 정책권 한 가지 잘한 것은 도덕적 개혁입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그래요. 남색하는 자가 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약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들끼리의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남창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의견은 후자의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신전들에 있었던 남창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남창들이 있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에는 이 바알이 풍요와 또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소득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농사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이런 신전에서의 성행위가 신을 기뻐시게 한다. 바알을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신전에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보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와졌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매우 많았죠. 고린도 교회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바울이 많이 책망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던 신전 창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옳지 못하게 처신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인지 아니면은 신전에 있었던 이방 신전에 있었던 남창들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퇴폐적인 일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가나안에 이런 동성애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지켜서는 말이 오늘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게 성적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남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사사기 19장 말씀에도 보면 한 레위인이 집 나간 자기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다가 베냐민 사람들의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지키면서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남자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그를 더불어 상관하겠다. 그 역시 동성애 성폭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문화가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왕국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 아사 왕의 시대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는 국교 나라 밖으로 추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라의 도덕적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굉장히 훌륭한 그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48절 49절 말씀해 보시면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절 49절 말씀해 보시면 무역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야 그백 에시온 개별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됐다. 무역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은 제일 할 줄 모르는 게 바다로 진출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육지에 오면 오히려 육지 울림증이 있다고, 울렁증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유목민들은 정말 바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이루어질 주님이 만들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럽니다. 바다가 아주 공포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 그 바다는 유리바다와 같더라. 파도가 조금도 출렁거리지 않는 유리판 같은 그런 바다, 그걸 이상적인 세계로 보았죠.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는 걸 아주 겁을 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시스 사람들의 기술을 빌려서 선박을 제조하고 그 선박을 이용해서 오빌, 지금의 저 예멘이나 아라비아 지방인데요. 오빌에 가서 금을 사가지고 와서 금으로 무역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배가 그만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했다 그럽니다. 에시온 게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쭉 사해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배가 파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었고 계속 무역을 하고자 하는 북왕국의 제안을 여호사밧이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먼 나라와의 무역을 계획할 만큼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점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호사밧의 인생 25년 통치자로 살아왔던 삶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했다. 신앙적으로 했다. 둘째, 그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 정책을 수립했다. 셋째는 도덕적 개혁을 시도했다. 넷째, 경제 정책을 잘 세웠다. 그게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당을 완전 폐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평화 정책을 하다가 정략 결혼 시켰던 것 때문에 후에 역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신앙적으로 했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고 도덕적 개혁을 시도하고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기 맡은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시대에 적합한 사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책임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사명들 주셨을 때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길을 걷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길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